오늘부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오늘 1장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라는 것은 책의 이름이지만은 또 저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죠.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그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때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신탁,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 대언자라고 하지만 그쯤에서 말라기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받은 말씀은 늘 짐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짐이요,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때그 말씀이 꼭 유쾌하거나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이면 전하기가 쉽겠지만 너 그러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외적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뭐 역병이나 기아나 전쟁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담의 말씀은 되게 하나님께서 경고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그런 말씀들이죠.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렇게 짐스럽고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의 서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까지 하게 된 이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 본질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랑에 대한 해석,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건 내가 부모가 되어 봐야 비로소 아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인간은 성숙해가는 것이죠. 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육을 시켰구나. 부모님 하고 싶은 건 많았을 텐데 다 부모님은 절제하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희생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희생이란,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 요소가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좀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랑에 눈 뜨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런 이방 백성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냐? 왜 우리는 포로 생활로 보낸다고 그러냐? 사랑하면 포로로 안 보내야지. 사랑하면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셔야지. 아니, 그리고 바사에서 돌아왔으면 좀 이렇게 나라가 번듯하게 빨리 회복이 돼야지.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란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고서는 인격이 서지지 않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뭐 과자나 사주면 사랑하는 줄 알죠. 몸에 해롭다 먹지 말아라, 밥 먹어라 그러면 사랑 안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이방민족들처럼 잘 살게 해줘야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들처럼 잘 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해준 게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뭘 주셨는데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때 이 뜻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선택적 사랑이에요. 관계를 수용하는 자들에 대한 관계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의 풍요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에까지 해석이 넘어가야 될 터인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먹으면 장작권 뭔데, 그게 뭐, 그냥 팔아버리지 뭐. 배고픈데 장작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경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팥죽 한 그릇만 더 하나님을 안 여기는 그런 자를 장자라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구별되었듯 에스와 야곱도 동일한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느냐, 여기에 사랑이 성립되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주장해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에돔 4절 5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에스는 결국 땅을 이 가나안 땅 밖에 저쪽 요단 동편 쪽에 동남부 지역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스의 후손들이. 근데 그 에돔은 그 척박한 땅에서 결국은 그런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서 같은 것은 에돔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을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만큼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하나 라고 말하는 게 다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1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나중에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또 바벨론 편에 섭니다. 그래서 형제를 돕기는커녕 그 멸망을 재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너희들 형제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포악한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바댜서에서 지금 에돔에 대한 예언은 그래서 그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에돔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요르단에 지금 들어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가보면 정말 요새입니다. 요새 바위 틈에 그 바위에다가 암각해 놓듯 그렇게 해놓은 데인데 그 침투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그 입구만 조금만 맞으면 외적 침입이 불가능한데 결국은 BC 5세기 4세기 사이에 망하게 됩니다. 나바트 쪽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별로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사랑은 무기준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관계가 생기잖아요. 사랑은 무절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로지컬한 것이고 굉장히 그게 어떤 틀에 있는 삶에 이게 기준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이게 다 사랑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도 좋고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도 좋고 풍요롭게 한다면 우리한테 뭐 넉넉하게 삶의 여유만 준다면 아 거기 좀 섬기면 어떠냐 이러다가 멸망의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그 틀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먹지 말아라. 정녕 죽을 것이다. 죄가 들어오면 죽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선택함으로써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성경책이 두꺼워진 거 아니에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들은 아버지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경하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반론이죠. 이 말라기서는 6개 설교문들이에요. 그리고 23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됩니다. 굉장히 변정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너 뭐 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언젠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이제 엉망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떡상에 올리는 제단은 그 떡은 무교병을 올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떡이란 아마 그 뭡니까? 이스터 이게 뭐 혐오라 그러나 효소. 그러니까 발효하지 않은 떡을 그 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떡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곰팡이란 것까지는 안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먹다가 못 먹게 된 거 막 이런 걸 갖다가 제단에다 올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올리는 것들을 그렇게 정성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 드린 게 된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것, 뭐 이렇게 옛날에 흠 있으면 제사장이 판정해서 이건 제물이 안 된다 라면 안 드렸는데 가져오는 것마다 병든 것, 저런 것, 그런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쳤으니 이게 무슨 제물이 되겠냐. 그런 것들을 너희들 총독한테 사람한테 줘도 그걸 선물로 안 받을 텐데 하나님한테 가져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주면 받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오죽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양고기 오면 하나님이 먹습니까? 하나님이 양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냐? 이미 사랑은 깨어지지 않았지 않냐? 너희 마음 가운데 털끝만치라도 나를 사랑하는 게 있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누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랍시고 드리고는 불쌍히 여겨달라면 무슨 누가 그걸 불쌍히 여기겠냐? 괘씸하기만 하지. 여러분 선물 잘못 주고 관계 깨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관계. 안 하는 이만 못한 걸 해가지고 주고 요거도 먹고. 그렇지. 너희들이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격한 말씀을 쓰십니까? 제단 위에 헛되이 그런 제물들 불사르지 않게 제사를 드렸다는 소리를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허물어버리거나 아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고쳐진다면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 문을 닫아버리지.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봐도 예레미야도 그래요. 너희들은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예레미야서 7장 4절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까지 계속 예고를 하셨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따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잘 챙겨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라도 살아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내 마음에 합한 행일지인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와서 그냥 재물 되지도 않은 재물 놓고 무슨 예배니 재산이 하니 그게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며 그게 어떻게 재물이 되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얘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하나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 11절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백성들로부터 나는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이 경멸한다고 해서 내가 이 온 땅에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 진정한 사랑이 가지는 그런 외경심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교회 한번 출입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할지 뭐 우리를 더 좋아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써 꼴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뭐 훔친 물건 저는 것, 그 옛날에 뭐 투캅스인가 뭐 하는 영화 보면 왜 뭐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헌금하겠다고 그걸 넣는데 그런 이제 코미디 같은 영화를 만들잖아요. 너희들 헌금 갖다 주는 거 그거 제대로 되는 헌금이냐? 예. 할지도 안 할지도 해가지고 그걸 헌금이라고 갖다 주면 그 하나님 받겠냐? 뭐 목사들은 좋아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무슨 돈이든 액수만 크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랩돈을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 여인은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 보라는 듯이 큰 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과부의 작은 그 동전 두 개, 랩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 아니에요. 우리나라 치면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건데 그게 더 큰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게 드리는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드리고 저주 받아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나 마찬가지네. 기껏 뭐 땅 팔아 가지고 주고 뭐 목숨을 잃었듯이 기껏 헌금하고 뭐 헌신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이요. 내 이름은 차라리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와서 다시 그렇게 사경회를 열고 그렇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 구약의 마지막은 그렇게 새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새로 세워진 바하사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예배 그런 것들이 옛날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마지막 기록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정리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걸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검되어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참 안타깝게도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진 세대지만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해서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살아볼수록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 있고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한 넘실거리는 마음이지 내 생각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내 거, 내 거, 내 거밖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데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고, 그게 예배지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해봐야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 걱정이 가득하면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가 똑같이 드리는 내일 주일 예배인데 또 그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삶이 예배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처럼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정말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다 못해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진실된 사랑과 성경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